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자들이 정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매주 다른 설교자들이 순차적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온전한 지도자가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퇴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 나라는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탈 때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러 기차역에 가보면 맨 앞에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차는 그 뒤에 이어지는 객차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객차가 좋은 객차라 할지라도 객차는 기관차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들은 마치 이 기관차에서 기관차를 운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객차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관차에서 운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그 껌껌한 저녁에 또한 안개가 깊은 그곳을 달리면서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이 기차는 어둠의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과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매우 흡사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또한 많이 혼란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을 갖춘 주변 국가에게 많이 압제당하고 억눌림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준 기드온에게 왕처럼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매우 중심이 되는 곳은 실로였습니다. 바로 실로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엘리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영적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한나에게 그 한나의 애환과 한나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불량배와 같은 아들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전을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드리려고 하는 그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이 취하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앞에 있는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시대에 이방의 한 여인 룻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 다윗이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약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그 왕정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출생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도록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세워갈 왕정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상하로 구분되어 있는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년 약 주전 1075년경부터 다윗이 통치가 끝나는 주전 975년경까지 약 100년의 시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엘가나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하는 한나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은 한나의 신앙 고백과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에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큰 도시 텔 아비브의 동편 약 25km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신약시대의 아리마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출신이 아리마대였는데요. 이 아리마대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 같은 지역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라마라고 짧게 우리가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엘가나는 지리적으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나 혈통적으로는 그는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 계열에 속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집은 부유했고 그는 매우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온 가족들이 함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의 신앙을 책임졌고 또한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는 엘가나는 어떻게 보면 당시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만 죄악을 일삼고 있었던 엘리의 가족과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러 간 그 실로는 베델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 실로는 쭉 이스라엘 초기 시대의 종교적인 중심지로 그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여호와의 전 안에 바로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엘가나는 바로 이 실로에 자신의 두 명의 부인 한나와 그 다음에 분인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신실한 엘가나가 두 명의 부인을 둔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대에 많은 경우 두 명 이상의 부인을 두었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판단하기에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두 부인 한나와 분인나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는 자녀들을 낳았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두 명의 부인 가운데에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보다도 이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더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엘가나의 행동에 대해서 분인나는 매우 못마땅해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를 향해 그것을 흠잡아서 한나를 괴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치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리는 여호와 전의 문설주에 앉아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전의 문설주에 앉아있는 이 엘리의 이 모습은 엘리가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바로 나를 기억하사를 나를 생각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시에는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입은 벌리지만 소리는 내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엘리가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아니 저 여인 술 취해가지고 와서 지금 있는 것 같다. 얼른 저 여인 술에서 깨도록 그리고 올바른 모습으로 서도록 그렇게 타이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백성의 고통,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가 무감각해 있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당시에 얼마나 그 시대가 암울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성전에서 기도를 마친 한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한나는 이제 성전에서 나와 자신의 집에 가게 되고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약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잘 기른 다음에 이후에 사무엘과 함께 다시 성전에 오르게 되고요. 그녀가 기도한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한 이후에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복이었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처럼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된 그 경우가 오늘 본문 이외에도 구약에서는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탄생하기 전까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삭을 출생을 하게 됐고요.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 라헬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삼손이 출생하기 전까지 만우아의 아내 역시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마침내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서의 한나의 기도는 아마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1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생각해 주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삼손. 하지만 이 삼손이 데릴라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머리가 다 깎이고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은 다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곤에게 제사드리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삼손에게 춤도 추게 하고 삼손에게 재롱도 부리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많은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는 모여 있는 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둥에 손을 댄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을 무너뜨려서 그 자리에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던 이 삼손의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시편 94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알아차리지라는 이 표현도 옛날 성경에서는 생각지 못하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며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 분이다라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시편 136편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특별히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늘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의 그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분인 나는 자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는 한나, 이 자식이 없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한나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심히 격동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격동케 하다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얼마나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동시키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이유는 바로 한나를 번민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그때에 성전에 가서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에서 이 격동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올 만큼 얼마나 지금 분인나는 한나를 심하게 힘들게 하고 격동시키면서 한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번민케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 격동시키다라는 동사는 어떤 완료시제를 써서 예전에 격동시켰는데 지금은 괜찮다 이게 아니라 미완료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이 행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나는 8절과 15절에서 슬프고 10절에서 괴롭고 11절에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먹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 표현 또한 어떤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여전히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분인나의 그 격동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여전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한나의 상태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 남편 된 엘가나는 다가가서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분깃도 그 분인나보다 갑절이나 더 주면서 또한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러한 위로 가운데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바로 라헬과 그 이제 야곱 간의 그 대화인데요. 창 30장 1절에서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굉장히 화내면서 또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너를 성태치 못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애통해하는 그 라헬을 향해서 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 비하면 지금 엘가나는 정말 신사적으로 한나를 위로해주고 한나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한나를 맞아주고 있지만 한나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분인나의 공격에 대해서 한나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그 한나와 어떻게 대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대면하고 있는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지만 정작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형들에 대한 어떤 원망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이 애굽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나 또는 내 자식이 이렇게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어준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학교에 다녀서 지금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그가 탁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의 훌륭한 요셉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처럼 훌륭한 총리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잃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이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으로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뽑혔던 이 사실이나 그가 감옥에서 보여주었던 많은 행동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지혜롭게 그 대국 애굽을 잘 이끌고 있었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그는 참으로 참 실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많은 요셉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총리가 된 상황에서 자신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들을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던 요셉은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후에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어려운 일들은 나에게 벌어진 이 슬픔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격동케 하는 이 분인나를 향해서 복수를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행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는 한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7절과 8절은 억울해서 속상해서 그냥 우는 한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절에서도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가기 위해서 사흘 동안 시글락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다 불사르고 여인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내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속상함, 인간적인 슬픔의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눈물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은 이후에 용기를 얻게 되고 6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릴 때에 그 눈물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10절에 사용되어져 있는 눈물은 히브리어의 절대적 부정사로 매우 강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는 인간적인 서운함, 속상함, 힘든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던 한나가 지금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강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어디 마치 바닷물이 모래에 흡수되어서 다 사라지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나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이 병에 담아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와 인생의 좌절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서 술을 친구 삼아서 한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신의 상처 입은 감정을 달래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외진 곳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눈물에서 우리 눈에서 나오는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자극제로 이용하였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과 싸우는 자극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극제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18절 이후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평안함이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어떤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문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한나는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셨고 더 이상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즉 하나님의 상식과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어려움들은 이 평강이라는 군대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단지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 시절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 책은 책 제목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였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수백 명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젊은 청춘의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9세의 브레이너드는 폐결핵과 그리고 과로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기도로 숨쉬고 기도로 움직이다가 기도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쏟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만 오 나의 보배로우신 주님, 오 나의 보배로우신 주님이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리기만 하였다. 2시간 동안 깊은 기도에 빠졌다. 나는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갈망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보배로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쾌락이 추하게만 보여졌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조약돌처럼 보여졌다. 비록 그는 29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명한 가여운 불쌍한 사람 브레이너드라고 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결과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뿐만 아니라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자녀를 낳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한나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집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그녀가 사무엘을 낳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한나는 믿음의 선조의 모범을 보이게 되었고, 또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모습이 사무엘을 출산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영적인 생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한나의 기도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로 출생한 사무엘은 영적으로 눈먼 지도자들, 그리고 타락한 성전의 예배, 블레셋의 압박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왕들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며 그 왕을 세우는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노년에는 이제 그 왕을 통해서 태어날 그 메시아를 많은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또 그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사무엘의 사명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평안함, 그리고 그녀의 실제적인 문제였던 그 아이를 낳는 모습,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있어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매 성전에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또한 그 재물을 잡아 그 피를 쏟으면서 마치 내가 저 재물처럼 갈갈이 찢어져서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바로 과정들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인간적인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가 한나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지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면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온전한 이 예배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과 함께 한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한 감격과 예배의 기쁨, 예배의 소중한 그 의미를 누릴 수 있게 된 그런 특권을 한나는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드리겠다라는 어떤 주고받기식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러한 사무엘의 헌신의 그런 고백으로 나온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 한나는 어떤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의 이러한 행동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참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은 백세의 아들을 낳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에도 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러한 행동 역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내가 죽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어떤 때는 예배를 단순히 어떤 쇼처럼 구경하려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배를 참석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서 좋은 것은 내가 갖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습관적인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를 드리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려운 상황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얼마든지 열심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화되어 버린 우리의 예배의 모습,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귀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습 가운데 한나는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그 모든 과정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과 비방과 애매한 일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들에게 일일이 대꾸하며 그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참아내시며 기도하시며 그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계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이야기에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기억하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살펴보이는 생각하소서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을 때는 못된 일을 저질러서 강도가 되어 이제 십자가에 죽어 달려 죽는 그 강도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는 이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간청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해 주시고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강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예수님이, 그 옆에 달려있는 강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날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온전한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위해 평범한 여인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준비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